그때 최후의 일주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베레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에 먼저 가셨지요. 거기에 가셔서 토요일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주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자기의 나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새끼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 지난 주일이었죠.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립니다. 성전을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현장에 가셔서 모든 환전상들을 쫓아내버리고 장사꾼과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은 이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었고 제사장들이 브로커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그 사건은 이 제사장들에게 격렬한 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 방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언처럼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또 이 분노했던 성전 정화 사건으로 해서 분노하게 되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어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쉬신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성찬식이 있게 되고 내 몸이다 또 내 피다 그러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신 세족식 사건도 그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끌려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이제 목요일 밤에 끌려가시게 됐죠. 목요일 밤 혹은 뭐 금요일 새벽일 수 있겠죠. 전 제사장, 현직 제사장 말고 전 제사장.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고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나스의 집에 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이 거기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당하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끌려가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면 54절부터 62절까지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가서 있었던 사건이고 63절부터 71절까지는 66절부터 71절까지는 현직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례들인 공회가 열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4절부터 62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개나 돼지를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꽁꽁 묶어서 끌고 가고 대제사장 사실은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 왜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면 따라갈 리가 없죠. 그냥 숨어 있거나 그냥 집으로 가거나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기대나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겠죠?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예.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뭐 그냥 완전히 포기한 건데 예수님 끌려가는 현장에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관심을 가졌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걱정도 하고 예, 기대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가 뭐예요? 예,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 왜요? 왜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 자기도 체포당할까봐 두려웠어. 자기도 체포당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참 애매한 말인 거예요. 애매한 말인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멀찍이 따라갔어요. 애매하면 50점은 주느냐? 아니에요. 낙제예요, 낙제. 그죠? 낙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요. 애매하게. 여차하면 발 빼려고. 여차하면 발 빼려고. 예.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 예.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여차하면 발 빼려고 이름만 걸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 따라가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그러셨죠? 네. 애매한 모습이죠. 결국 이 애매한 모습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56절에 한 여종이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한 여종이, 여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죠, 종. 종이니까 신분이 낮아요. 그죠? 신분이 낮아요. 더군다나 여종이에요. 법정에서의 이 정은 자격도 없어요. 근데 그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급에 질립니다.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 그럽니다. 그러자 5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되겠죠, 그죠? 후회가 됐을 거예요. 후회가 되고, 예, 아,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마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증언해야지. 이런 결심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다. 근데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다. 두 번째 부인해요.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스스로 낙심이 되겠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후회하게 되죠. 후회하게 되죠. 예. 그리고 혹시 다른 기회가 있다면 나는 부인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했을지 모르겠어요. 59절, 한 시간쯤 지나다가 한참이나 지났어요.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해야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라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 같은 무리다 이렇게 말하죠.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각오해도 두려움 앞에 믿음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죠? 첫 번째도 실패하고 결심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야,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결심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결단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60절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대요. 예. 세 번이나 실패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환멸을 느낄 만큼 비참한 상황에 예수님이 뒤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닭이 울고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통곡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통곡할 리가 없죠. 내가 대답 잘했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대답을 하고 나니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통곡했다. 예. 여러분, 마귀가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이나 실패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좌절하게 만들고 베드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든 공격 무기가 뭐였죠?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으로 공격했어요. 두려움으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쏜 이 유대인들이 오자 자기가 그들과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가 바울한테 혼났죠. 그죠? 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너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해? 책망받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베드로의 고질적인 질병은 뭐죠? 두려움. 베드로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만 생기면 믿음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만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만 찾아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평생 두려움 때문에 씨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물론 몸에 어떤 사람은 뭐 허리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뭐 위가 안 좋고 우리 육체에도 고질적인 질병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멀찍이 서서 따라가게 만드는 부인하다가 통곡하게 만드는 영적인 질병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 뭔가 조금 더 원칙과 맞지 않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서. 위험해질까 봐. 예, 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건은 제자리에 놓여야 되고 사람들은 딱 규칙을 지켜야 되고 원칙을 지켜야 되고 원칙과 어긋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항상 대장이 돼야 돼. 내가 모든 걸 주관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위험해. 내가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늘 남들한테 사랑받으려고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주목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사랑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외모도 신경 쓰고 말도 신경 쓰고 행동도 신경 쓰고 뭘 하나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 한 사람 별로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또 견디지 못한 거예요.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태함이 문제예요. 나태함. 게으름. 예. 일을 계속 미루고 제때 하지 못해내는 거. 어떤 사람은 분노, 화를 너무 잘 내요. 마음대로 막 비난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 본인은 뒤끝이 없다 그래요. 뒤끝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고 그 상처가 평생 가는데 상대방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데 자신은 뒤끝이 없다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 영적인 질병이에요. 각종 탐욕이 있어요. 명예욕, 인기욕, 권력욕,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들은 성욕에 시달려요. 성적인 욕망에.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 조금만 남들이 뭐 나한 게 보이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서. 예. 여러분, 뭐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영적 질병이었고 마귀가 두려움으로 공격하면 꼼짝 못하고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내게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 내게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가 장이 약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각 사람들마다 약한 부위가 뭔가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죠. 예.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머리가 7개인가 그랬죠? 8개인가요? 7개인가? 하여튼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마귀의 머리가 7개란 말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7배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뿔이 10개라 그랬어요. 뿔이 10개란 말이 뭐죠? 우리보다 10배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각자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내가 무릎이 약하면 무릎을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허리가 아프면 평소에 허리 운동을 많이 하겠죠. 위가 안 좋으면 위를 튼튼하게 하는 준비를, 약을 먹거나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긍정적인 성령의 역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은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뭔가를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게 가장 부족한 나의 영적인 질병이 뭔가를 잘 살펴보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은혜를 얻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예,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나의 영적 질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영적 질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6절부터 71절까지는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는 이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니까 새벽에도 불구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 7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욕구는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가 안건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가 열렸어요. 국회. 우리 국회 열려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듯이 어떻게 해야 나사렛 예수를 죽일 것인가? 이게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의 핵심 안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기적을 일으켰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들은 시기 질투심이 너무 심각했어요.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서기관인데, 우리가 백성들의 지도자고 영웅인데 어떻게 저 나사렛 촌놈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시기 질투심 때문에 안 되겠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백성들이 저 사람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뭘 하셨죠? 최후의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 장사꾼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이제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예수님을 죽일 작전을. 예수님을 체포해와서 산헤드린 공회에와서 죽이자. 죽이자. 그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냥 끌고 와서 죽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니.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죄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사람을 죽였나? 폭력을 행했나? 아무 그런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죄목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로 죽이자.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 감히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자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죽이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는 걸 시인하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산헤드린 공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지요. 신문. 자, 67절. 시작.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고 하셨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거짓말도 아니면서 사는 방법.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나는 모르겠는데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지. 내 책임은 없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자유니까. 이렇게 살짝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죽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시인하시는 겁니다.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 죽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죄가 돼요? 예수님 피할 길이 있었어요. 피할 길이. 얼마든지. 근데 뭐라 그러시죠? 예.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빠져나갈 길이 많았는데 빠져나갈 길을 찾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왜 죽음을 자초하셨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이려고 지금 덫을 놓고 있는데 왜 그걸 빠져나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를 증언하셨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셨죠? 그것만이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십자가의 길로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피하려고 길을 쓰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스스로를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 당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증언한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베드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 강조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 비난할까봐 식사 기도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문산 보는 척 기도한다고. 예.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지 아닐까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게 뭐냐?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증언하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시간이 없겠네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네. 조금 기도가 길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이것이 내 질병이라고 내가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으려면 내가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분명하게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치료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고 그것이 내 질병이라고, 이 문제만 관련되면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이 문제만 관련되면 나는 넘어진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베드로에게 두려움과 같은 영적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일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넘어지기 쉽고 우리 각자가 실패하기 쉽고 우리 각자가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각자의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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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가장 약한 부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십시오. 일깨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악한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당하게 분명하게 스스로를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 받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증언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추호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애매한 답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 분명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더라도 분명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증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증언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승리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초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가면 여러 가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든지 또 식당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극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행복한 초대 때 오이코스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아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이렇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느낌 강력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느껴지고 자기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불신자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광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행복한 초대 때 모든 사람 모든 행사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셔서 오이코스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계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평강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사람 모든 행사 모든 순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초대 때 오이코스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초대 모든 준비와 모든 행사와 모든 순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님 친히 주님을 나타내시고 성령님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부인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감에 빠졌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마귀가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가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의 결정적인 장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 성령님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할 길이 얼마든지 있으셨는데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증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 스스로를 증언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인류의 희망이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약함과 영적 질병을 이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